우리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마지막 기도를 하실 때에 여섯 가지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하셨어요. 우리가 지난 주간에 기쁨, 교회는 기쁨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거룩, 그리고 진리, 기쁨과 거룩과 진리를 교회의 표지, 교회의 마크라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선교와 연합과 사랑 이 여섯 가지를 예수님이 기도하신 기도 속에서 교회의 마크로 찾을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 교회의 표지는 선교 혹은 전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처럼 아들 예수님은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셨다. 복음을 위해서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네 번째 교회 마크는 교회는 선교를 해야 해. 이것을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전도가 있고 선교가 있는데 뭐가 다릅니까? 하는 분이 계셔요. 여전도회, 남선교회, 군선교 혹은 개척전도. 도대체 전도와 선교가 뭐가 다릅니까? 다 복음을 전하는 것인데 다른 것이 하나 있어요. 전도는 동일한 문화권에서 하는 것을 전도라고 합니다. 한국 사람들이 한국에서 한국 사람에게 전하는 것, 그건 전도예요. 그런데 왜 군선교라고 합니까? 군인 왜 선교입니까? 그건 동일한 한국이 아닙니까? 문화가 다르다고 그러잖아요. 저기 사람이 하나 오고 그 옆에 군인 하나 오네. 군인과 사람을 구별해요. 그러니까 군문화는, 군대 문화는 집단 문화로 우리와 다른 문화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타문화권에서 전도하는 것을 선교라고 하고 같은 문화권에서 전도하는 것을 전도라고 부릅니다. 전도나 선교는 말씀을 전하는 것이 주목적이죠. 그리고 이것은 반드시 조직과 구조를 질서 있게 운영해야 됩니다. 조직이 없이 구조가 없이 선교는 이루어지질 않아요. 자비로 이 모든 것을 행해야 돼요. 하나님의 자비, 긍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전도도 할 수 있고 선교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예배를 합니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생겨지는 것이 예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드리는 것은 예배라고 하지만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교육을 합니다. 대내적인 활동으로 교육을 하는 것이 교회예요. 모여있는 사람들이 나가서 전합니다. 이것을 전도 혹은 선교라고 합니다. 이건 대외적인 관계예요. 대신관계, 대내관계, 대외관계 이것이 교회가 해야 할 사명이고 해야 할 일로 우리에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말씀봉사, 구제봉사, 말씀도 봉사해야 되고 구제도 봉사해야 되고 질서봉사를 통해서 교육과 전도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기쁨과 거룩과 진리, 지난 주간에 말씀을 들은 기쁨과 거룩과 진리는 천국에 가면 있을까요? 천국에는 없어요. 천국에는 그것을 구태여 만들려고 하질 않습니다. 천국에는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다고 그랬어요. 기쁨과 확신만 있다고 요한계시록 7장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에 가면 완전히 부족한 게 없어요. 더 이상 거룩을 요청하지 않아요. 넌 아직도 더러운 때가 묻었다. 안 된다. 그렇게 하지 않아요. 거룩한 것은 완전한 거룩을 말하는 거예요. 완전 지식도 지금은 눈으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는 것 같이 완전하게 볼 수 있다. 천국은 완전한 지식이 있는 곳입니다. 기쁨과 거룩과 진리는 우리가 흔히 천국에서 만날 수 있는 것이지만은 천국에 가면 전도, 선교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시어서 교회를 세우셨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세상을 향해서 당신님의 백성, 우리를 세상에 보내셨다고 그랬어요. 이 보내시는 것을 전도라고 하는데 이것을 미션이라고 합니다. 오늘 읽은 요한복음 17장 18절을 보세요.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내었고, 아버지가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것처럼 예수님도 우리를 세상에 보냈다. 그 보낸 것이 미션이에요. 라틴어로 미토 혹은 미시 혹은 미숨이라고 읽어요. 우리는 다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가정으로 보내셨고, 여러분을 회사로 보내셨고, 학교로 보내셨고, 군인에 보내셨고, 집단에 보내셨고, 우리 민족에게 보내셨고, 우리를 각각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자기 의지로 가는 것이 아니에요. 보내심을 받는 것이 선교고 그것이 전도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교회를 누가가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교회는 모인다. 모이지 않고서는 교회가 없어요. 모이는 것이 교회예요. 모여서 성령이 오셔요. 모인 그 단체에 성령이 오신다. 두세 사람이 모여서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거기에 함께 하겠다 하신 말씀은 모인 곳에 성령이 임하신다 그 말이에요. 모였을 때 성령이 임하시면 예수님이 그리스도입니다라고 고백을 하게 돼요. 모여서 성령이 오시고 예수님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고백하면 세상에 나가서 전하게 돼요. 이게 전도예요. 이게 선교예요. 전하면 다시 모이게 돼요. 모이면 다시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을 받으면 다시 고백을 하게 되고 고백을 하면 다시 전도하게 되고 선교하게 되고 이것이 2000년 동안 세계 기독교 역사를 이루어온 것입니다. 한 사람 때문에 온 가족이 예수를 믿게 돼요. 한 사람 때문에 온 학교가, 온 군대 부대가, 온 회사가, 온 민족이 변해지는 것을 우리는 종종 알고 있습니다. 선교는 어떻게 하는가? 19절 말씀을 보면 저희를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내가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거짓말이나 하고 사기나 치면서 남에게 예수 믿으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저희를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하셨다 그 말이에요. 나를 거룩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선교하는 사람은 스스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복음 때문에 참아야 돼요. 복음 때문에 죄송합니다. 손해를 보았습니까? 손해를 봐야 돼요. 구원사역뿐만 아니라 이 전도는 끝없는 희생의 본을 보이신 예수님을 본받아서 사는 삶을 전도삶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는 전도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무슨 희생을 했습니까? 무슨 손해를 봤습니까? 가족을 위해서는 희생했다고 하는 사람 많이 있어요. 직장을 위해서 희생했다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복음을 위해서 무슨 희생을 했을까? 서울교회가 복음을 위해서 무슨 희생을 했는가? 희생을 하지 못했다면 교회의 사명을 못다한 것이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은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왜? 사랑하셨기 때문에. 세상을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도 사랑으로 이 복음을 세상에 나가서 전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선교의 목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4절을 보면 아버지께서 내게 하시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 복음을 세상에게 전한다.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 바로 전도요, 그 선교예요. 전도해서 전도상을 타고 내가 전도왕이 됐다는 것이 자랑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아버지께 영광이 됐느냐, 다시 말해서 영적 구속의 사역의 열매가 맺어졌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업적을 위해서 선교사 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자기 업적을 세우기 위해서 선교사에 가서 무슨 학교를 세웠다, 뭐 병원을 세웠다며 그걸 자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만 섬기는 선교를 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예수께서 열두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 거예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시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이 범죄한 마귀를 쫓아내는 것이 전도입니다. 하나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결국 전도가 가면 빛이 들어오면 어두움이 도망가듯이 전도하는 곳에는 마귀의 사역이 도망간다 그 말이죠. 우리도 예수님을 믿게 되면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대접을 받게 돼요. 우리가 예수를 잘 믿으면 전도받은 사람이 사람 대우를 받아요. 사람 노릇을 한다 그 말이죠. 복음을 전하는 또 하나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것이 인권이에요. 북한 선교, 북한을 복음화시키는 이유가 뭐예요? 북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있어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인간의 권리를, 신권을 그들이 회복하게 되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전도의 또 하나의 목적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사랑구실을 하게 만드는 것. 복음을 전함으로 사람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기다리고 사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지 않습니까? 바르게 가르치고 바로 믿는 사람을 만드는 것, 그것이 전도입니다. 전도를 해서 교육을 시키고 교육을 시켜서 예수님을 바로 믿고 바로 삶을 살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전도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선교해야 됩니다.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시므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일을 이룩하신다. 어디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까? 사도행전 2장 42절, 45절, 47절에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의 수를 날마다 더하게 하시더라. 잘 보세요. 주께서, 주님이 구원받는 사람, 전도받는 사람의 수를 날마다 더하게 하시더라. 아무개가 전도를 잘해서 그 교회가 전도를 많이 한 새신자가 많대. 그것도 말이 되지만은 그것도 주께서 하신 거예요. 주께서 그 사람에게 사람을 붙여주시고 그 사람의 말을 듣게 하신 것도 주께서 하신 것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전도할 때는 먼저 기도를 해야 돼요. 저 사람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돼요. 둘씩 전도대가 가는 이유는 한 사람은 전하고 한 사람은 증인으로 서 있으되 서 있는 것만이 아니에요. 그 시간 전하는 때에 기도를 해야 돼요. 눈 뜨고 기도해도 돼요. 하나님, 전하는 사람의 영감을 주시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하게 하시고 듣는 사람의 마음이 열려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하옵소서라는 기도를 해야 그 사람이 전도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양을 찾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세상에 오시었다고 그랬어요. 나같이 부족하고 못난 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전하신다면 얼마나 황송하고 얼마나 영광스러운 자리에 우리가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로 네 번째 교회의 표지, 마크는 선교 또는 전도입니다. 다섯 번째 마크는 연합. 연합은 사람끼리 연합하는 게 아니에요. 마귀와 연합하는 게 아니에요. 연합은 그리스도와 연합, 그리스도의 백성과의 연합을 말하는 겁니다. 기쁨은 자신과의 관계에서 생겨지는 것이 기쁨이에요. 거룩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진리는 성경 말씀과의 관계에서 내가 진리를 찾는 거예요. 선교는 세상과의 관계에서 내가 선교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연합을 할 수 있을까?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연합을 하려고 그래요. 우리 다 모이자. 모여서 단체를 만들자. NCC를 만들자. 한국 기독교 연합회를 만들었어요. 여섯 개 교단이 하나가 돼서 NCC를 형성했어요. 한국 교회를 대표할 수 없죠. 그런데 한기총을 만들자. 60개 이상의 교단과 선교단체들이 합쳐서 만들었어요. 그것도 한국교회를 대표할 수 없어요. 지금 연합이 잘 안 돼요. 이것을 Organizational Unity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성결고 구세군, 성공회, 장로교, 감리교 다 들어갔어요. 그 사람들이 성찬식을 함께 못해요. 성찬의 이해가 달라요. 성공회와 장로교의 성찬 이해가 달라요. 감리교와 우리의 이해가 달라요. 성찬식을 함께 못하는데 어떻게 그게 한 교회가 되겠습니까?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이렇게 자기 교단의 연합을 강조하는 것, 이것은 우리가 흔히 말하기를 닮은 꼴 연합이라고 그래요. 닮은 사람끼리만 모이자. 오르가니제이션을 기구적 연합은 모두가 모여서 함께 하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 예수님이 뭐라고 가르치는 거 아니, 연합을 강조하실 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계셔요. A라는 사람이 예수님과 연합을 했어요. B라는 사람도 예수님과 연합을 했어요. C라는 사람도 예수님과 연합을 해요. A, B, C는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을 할 수가 있다고 말해요. 이것을 spiritual union이라고 해요. 영적 연합이라고 해요. 영적 연합. 이 영적 연합은 예수님과 연합한 사람끼리 모이는 거예요. 예수님과 연합하지 못한 사람은 함께 할 수가 없다는 말씀이 될 것입니다. 연합의 조건이 있어요. 연합하면 형제와 자매가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된 우리라고 그랬어요. 형제와 자매가 됐는데 형제와 자매 간에 싸우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러나 형제 자매는 세상 사람과 같은 싸움은 별로 하지 않을 겁니다.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되면 교제를 합니다. 코이노니아.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했어요. 코이노니아는 파티시페이션이라고 그랬어요. 참여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내게 있는 걸 다 주고 싶고 가진 것을 나누고 싶고 서로 나누는 거예요. 약한 교회를 돕는 것, 그것이 코이노니아예요. 그런가 하면 지체의 성품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손가락에 가시가 박혔어요. 내 발이 하는 말이, 야, 까지 가시 하나 쯤이 안 먹었다냐. 오늘 내가 가고 싶은데 가겠다. 못 가요. 온몸에 신혈이 나는데요. 발이 마음대로 못하는 거예요. 이 지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우리가 다른 사람이 병들었다 하면 마치 내가 아픈 사람처럼 같이 울며 기도하고 그를 돕는 것이, 그것이 지체된 성도의 모습인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연합된 성도의 자세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교회의 마크는 뭐니 뭐니 해도 사랑입니다. 기쁨과 거룩과 진리와 선교와 연합과 사랑, 여섯 번째 사랑이 최종 결론을 맺고 있어요. 가장 돋보이는 것이 여섯 가지 마크 중에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마지막 절에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믿음은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에요. 십자가를 의지하는 거죠. 예수님을. 소망은 천국, 예수님 재림을 바라보는 것. 예수님 다시 오실 때 그때가 우리가 구원의 완성이 되기 때문에 재림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소망이에요. 그러나 사랑은 세상 타인을 바라보는 것. 타인에 대한 관심을 사랑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옆에 앉은 분, 앞에 계신 분에 대한 관심을 얼마나 갖고 있느냐, 그것이 내 사랑을 촉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이 사라질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만일에 내게 기쁨이 있다, 우리 교회에 기쁨이 있는데 기쁨 마이너스 사랑 할 때는 뭐가 나와요? 기쁨에서 사랑이 빠지면 위선이 나옵니다. 가식이 나와요. 의무의 단계에서만 일을 하려고 하는, 눈가림만 하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거룩에서 사랑이 빠지면 뭐가 나올까? 거룩에서 사랑이 빠지면 자기 의의를 주장하는 바리새인과 같이 되어버려요. 진리의 사람이 사랑이 빠지면, 진리에서 사랑이 없으면 죽은 정통만을 주장하는 사람이 돼요. 죽은 정통. 말로만 정통을 주장하지 아무 정통이 아니에요. 선교에서 사랑이 빠지면 제국주의적인 패권주의가 나오는 거예요. 침략행위가 나와요. 자기 문화나 교회 식민주의 정책을 활용할 수밖에 없어요. 연합에서 선교 사장이 빠지면 교주가 되거나 심지어는 교권을 남용하는 사람이 되고 말아요. 연합 활동을 하는 이유가 사랑이 빠지면 그건 연합이 아니에요. 오히려 교권주의가 돼버려요. 하나님과 사랑 관계에서 사랑이 나타났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사랑할 때에 진정한 기쁨과 거룩과 진리와 선교와 연합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를 세울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사랑의 근원은 하나님이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그 사랑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계시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해 줄 때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바른 지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성품도 담게 돼 있어요. 아, 저 사람은 남편하고 꼭 닮았네. 아니, 이 남편은 아내를 점점 닮아가네. 흠모하고 사랑하면 그 성품도 담게 돼 있다 그 말이죠. 성품도 담게 돼 있어요. 신앙은 무지의 산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을 만날 때에 생기는 것이 신앙이에요.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 믿음을 가질 수가 있어요. 영어에서 여러분 잘 아시는 love, 사랑이라는 말과 live, 산다는 말이 어원이 같지요. love, live. live, 독일어의 live, leben, 사랑한다는 말과 산다는 말과 사랑한다는 말이 역시 어원이 같아요. 우리 한국말도 그래요. 사랑, 삶. 그것이 어원이 같아요. 헬라 말은 네 개의 사랑이 있어요. 에로스의 사랑, 여러분 많이 아시는 에로스의 사랑, 애정, 남녀 간의 애정. 또 더 놀라운 것은 스톨게의 사랑. 스톨게의 사랑은 친척 간의 사랑. 필리아의 사랑, 우정, 친구와의 사랑. 가장 중요한 사랑은 아가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속성 중 인간에게 전달된 것이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거룩성이 우리에게 상속되지 못했어요. 우리는 사랑을 하나님으로부터 배웠고 전수받은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 세상에 알려줘야 합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행위 속에 사랑이 나타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저희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저희 안에 있고 오늘 읽은 본문 26절에 있어요. 하나님 사랑을 전달받은 내가 하나님 사랑을 표현해야 된다. 사랑을 받았으니 그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나타내야 된다. 남을 비난하거나 음해하거나 심지어는 욕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자기 형제와 자매에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자기 자신에게 그런 욕을 할 수 있을까요? 지체에게 할 수가 없잖아요. 오히려 그 형제와 자매가 실수하거나 넘어질 때 죄를 감춰주고 그를 덮어주려고 하는 것이 형제와 자매고 그것이 지체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진홍같이 붉은 죄를 양털같이 희게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희게만 하는 게 아니에요. 기억도 안 하시겠다고 그랬어요. 기억도 안 하십니다. 여러분 회개한 죄는 하나님이 너 몇 년 몇 월 며칠에 이런 죄를 범했지 기억도 안 하신다고 그랬어요. 저 태평양 한복판에 가서 1전짜리 동전 하나 딱 떨어뜨리면 그거 물속에 빠진 거 그거 찾을 생각 안 해요. 1전짜리 찾다가는 본전도 못 찾지요.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기억도 안 하셔요. 하나님은 우리 죄를 기억도 안 하신다고 그랬으니 감사해야 됩니다. 참으로 감사해야 돼요. 예수님 사랑하신 사랑이 우리 안에 있으니 나도 그 사랑을 저희 안에 있게 하겠다. 다른 사람에게 그 사랑을 보여주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명이에요. 이것이 사명자가 가져야 할 사랑인 것입니다. 사랑은 실제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온다고 그랬어요. 십자가를 통해서 성도들에게 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다른 사람과 하나님께 표현해야 돼요. 내가 사랑을 받았으니 이 사랑을 하나님께 사랑을 나도 해야 되고 다른 사람에게도 해야 된다 그 말이죠. 교회는 하나님과 세상에 책임을 못다 하면 안 되죠. 그 책임이 뭐예요? 사랑의 책임을 못다 하면 안 된다. 서울교회가 27년 동안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세상에 표출했는가, 전도를 얼마나 했고 선교를 얼마나 했는가 우리 자문을 해야 할 것입니다. 만일에 교회가 책임을 못다 했다면 그것은 교회가 존재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내일이라도 이 교회를 거둬가시고 말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한다는 말은 상대방의 말을 잘 경청해야 돼요. 낳는 삶을 사랑으로 표출해야 됩니다. 봉사하는 태도를 다른 사람에게 희생으로 보여줘야 돼요. 이것이 진정한 사랑인데 그 사랑을 행동으로 나타나지 못하면서 사랑한다는 말은 있을 수가 없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일부 예배 시간에 크게 실수한 게 있어요. 지난 주간에 어느 나라에서 온 선교사 한 분을 만났어요. 아프리카에서 일하다 오신 분이에요. 그분이 하는 말이 아프리카의 수십만 명이 학교에 다니는 초등학생들이 그리고 유치원 다니는 유아원 학생들이 먹을 것을 먹지를 못해서 학교에 올 힘이 없어서 책보따리를 싸들고 올 힘이 없어서 학교에 못 오는 사람이 날이 갈수록 늘어납니다. 이걸 어쩌면 좋아요. 그래서 급식제도가 없습니까? 했더니 급식제도 국가적으로는 없대요. 워낙 가난한 나라니까 급식도 못해요. 근데 급식을 못합니까? 아, 우리 선교사들이 좀 합니다. 어떻게 하나요? 1대1로 결혼을 하는 선교사들은 제가 많아요. 죄송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월드비전이나 이런 데서는 1대1 결혼 사업을 한대요. 그것은 먹는 사람은 먹어요. 또 그 결혼 못한 사람은 옆에서 구경만 하고 있는 거예요. 먹는 사람들이 더 자세를 해요. 우린 마치 특별한 인간인 것처럼 이러니까 나라가 형편없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하는 방법이 다르대요. 어떻게 하느냐 그랬더니 1인당 급식을 한 번 하는데 20원이 필요하대요. 제가 일부 예배 실수했다는 게 2원이라고 그랬어요. 20원이에요. 1인당 20원이 필요해요. 20원이 필요한데 200원이면 몇 명이 먹습니까? 10명이 먹어요. 2,000원이면 100명이 먹어요. 만일에 우리가 2만 원을 갖다 지불한다면 얼마를 먹을 수 있어요? 1,000명이 먹을 수 있어요. 1,000명이 먹을 수 있어요. 이것이 아프리카의 현주소예요. 이것이 현실이에요. 우리는 젊은 어린아이들에게 용돈을 줘도 10원짜리 주면은 받질 않는다고 그래요. 거지에게 만 원짜리 주니까 이것밖에 안 주면 안 간다고 낸 더 내느라고 떠들어요. 교회 앞에 줄 서는 사람도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한 구통이 지구 한 모퉁이에서는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서 죽는 아이가 날이 갈수록 늘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런 소리를 들으면서 그 나라에 사랑의 줄을 손을 펴지 못한다면 교회가 왜 이 세상에 존재해야 되는가?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27주년을 맞는 서울교회는 예수님이 기도하신 여섯 가지 기도 제목대로 기쁨과 거룩과 진리와 선교와 연합과 사랑을 실천하는 사랑의 마크를 분명히 하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추수감사절을 맞이한 서울교회는 금년에도 대한민국 그렇게 가난하게 살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풍년을 또 주셨어요.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감사가 넘치는 이번 추수감사절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과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1년에 몇 차례씩 성찬 예식을 합니다.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이것을 먹고 마실 때에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첫째로 주님과 연합된 표, 찢으신 살과 흘리신 보혈을 내가 기념하면서 먹을 때에 이것을 믿음으로 먹을 때에 이것은 진정 주님과 연합된 표를 갖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새 언약의 백성된 표요. 옛 언약 율법대로는 우리는 다 죽었던 자예요. 새 언약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이 이 성찬에 참여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자기를 살피고 회개하고 이 떡을 받아 먹어야지, 회개하지 않은 채 죄를 지은 채 이 떡을 먹으면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내가 징벌을 받는 그런 일이 되고 말 것입니다. 주님과 연합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새 언약의 백성이 되었으니 얼마나 고맙고 놀랍습니까? 나도 언약의 백성답게 살아야 할 결심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회개를 해야 됩니다. 감사와 결심과 회개가 있는 성찬 예식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과 떡을 떼어 나누어 주시면서 받아 먹으라고 하시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주님, 부족한 종이 떡 위에 손을 얹고 기도하오니 주님이 이 떡 위에 임재하시어 이 떡을 믿음으로 받는 자들마다 예수님과 연합하는 새 언약의 백성이 되고 새 언약의 백성으로 바로 살 수 있는 옳은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친백성으로 인침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리니 나를 먹는 그 사람은 나로 인하여 살리라. 이것은 주님의 몸입니다. 받으시는 분은 아멘으로 받으시고 옆에 분에게 전하면서 이것은 주님의 몸입니다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주님의 몸입니다. 아멘. 이것은 주님의 몸입니다. 아멘. 믿음의 고백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이것은 주님의 몸입니다. 아멘.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라.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주리지 아니할 터이요 사람이 떡을 먹은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떡을 다 받으신 줄 압니다. 오른손으로 높이 드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이르시되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예수께서 잔을 돌리시며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하나님 아버지, 새 언약의 피를 흘리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나이다. 오늘 저희들이 주님이 흘리신 보혈을 믿음으로 받겠사오니 내 몸에 흐르는 죄악된 피는 사라지게 하옵시고 주님의 거룩한 피로 변화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리니 나를 먹는 그 사람은 나로 인하여 살리라.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라. 잔을 앞에 놓으신 채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나를 위해서 흘리신 주님의 보혈, 내 죄로 인해서 매맞고 피 흘리신 주님의 사랑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새 언약의 백성답게 바르게 주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겠습니다. 결심의 기도, 동시에 회개하는 기도를 계속하면서 함께 먹는 때는 함께 먹자고 그랬어요. 먼저 드시는 일이 없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다 받으신 줄 압니다. 잔을 오른손으로 높이 드시기 바랍니다.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기를 이것을 다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